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시며 말씀 안에 진정한 소망을 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진정한 구속의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 오직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새로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이방에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정인을 좋아하면 특정인의 말투와 모습을 닮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성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와 비슷해지는 것처럼 이런 논리는 우상 숭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자신이 섬기는 우상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다리가 있어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큰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극은 단지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1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의도와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목적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면 되었고 이런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인 귀머리가 되어버려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시고자 했던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은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비극이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인터넷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서초동에 있는 S교회, 우리나라 굴지에 유명한 그 교회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이 헌당식에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도 참석을 하고 또 영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도 참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전에 그 교회를 다녔던 어떤 한 정치인이 축사를 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계속 칭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그 교회가 건축되는 비용이 3천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천억이라는 돈을 다 갚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3천억이라는 이나 되는 그 돈을 벌써 다 갚고 헌당식을 행했다. 얼마나 큰 헌신인가 라고 하면서 축사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처럼 멋지고 웅장하고 훌륭한 건물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은 교회가 공적으로 모였을 때 신앙 고백으로 증거하기도 하지만 이런 신앙 고백은 삶으로 드러나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를 억어하고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는 없다. 높임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예로 든 이런 일들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신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목적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 시각이 만만치 않고 심지어 기독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고 오늘날처럼 그처럼 커다라고 웅장한 예배당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2세기 중엽 때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이 잠시 동안 도시 외곽에 나가서 농장에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듣고 결국은 잠시 농장에 피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형 경기장에 운집한 군중들이 폴리갑을 잡아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피신한 채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한 젊은 노예가 고문을 당하는 도중에 폴리갑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게 되고 결국 기마 부대가 경찰과 함께 와서 폴리갑을 잡아갔습니다. 폴리갑을 원형 경기장에 데려가자 원형 경기장에 모이셨던 군중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하늘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소리가 났지만 하늘로부터 폴리갑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폴리갑,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하는 이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집정관이 폴리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 80대 노인에게는 느낄 수 없는 위엄과 기품 앞에 그는 경외감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이 폴리갑에게 정중히 요구했다 그래요.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소. 라고 말하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폴리갑의 고백 아시죠? 나는 80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소. 내가 섬기는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잘못 대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결국은 폴리갑을 산채로 불태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퀸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퀸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폴리갑 이야기만 잘 알고 있는데 배교자 퀸투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번 배교한 자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가? 오늘 오전에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반드시 드러내실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본 바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었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구속주요 창조주요 왕이시요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속주 창조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는 정반합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된 역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은 것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난 예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보물과 재력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므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걸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이 역사 가운데 투영되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단지 심판하고 징계만 하지 않고 그 범죄한 인생을 새롭게 하여 구속하여 결국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반드시 요구하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데 이사야 6장에 나타나지요.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받은 소명이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막히게 되는 감기게 되는 그 심판사역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는 이런 진노와 심판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헤아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행위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형편을 자신의 형편으로 자기 백성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으시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려고 하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행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이 역사 가운데 구속자로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속자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가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지켜지고 옹호되어지면서도 자비와 구속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만나는 방식으로만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역사 가운데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마땅히 죄를 벌하셔야만 되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문제로 다 가져가시고 그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친히 해결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최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사로잡혀갔다가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가게 되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실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모형과 그림자인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동과 서로 나눠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도시를 한가운데 끼고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연락하면서 놀면서 지냈던 이 유람선, 이 배들을 타고 앞다투어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가 보낸다는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낸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대적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파사왕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요, 바벨론의 앞자리에 있었던 이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기뻐하고 놀았던 그 배를 타고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역사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나라 사람들이 결국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압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이 통합될 것이라는 것, 소비에트 연방이 이렇게 분할될 것이라는 것 별로 우리가 기대 못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없는 일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로도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지경을 마른 땅으로 마른 땅처럼 통과했던 바로 그런 일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여기 길을 내고라는 이 말은 낸다 그랬는데 사실은 내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이끌어낸다는 이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를 주도적으로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이 일은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42장 18절 이하를 보셔도 알 수 있고 42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맹인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43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번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다운 삶을 전혀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짐을 보면 정말 저거 사람 되겠나 하는 모습을 역사 가운데 계속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구원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이지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사랑이죠. 이 언약적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예언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야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일들이 펼쳐졌는가, 그래서 무수한 증거들이 어떻게 진정한 구원을 바라보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건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예언하고 예언하신 바가 성취된 그런 일로서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오. 그 신실하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니 이 구원이 진정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 대적들을 멸하신 사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일도 함께 나타났습니까? 애굽 군사들이 그를 뒤따르던 이스라엘을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상을 당했죠. 그리하여 소멸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는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일도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는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무엇으로 가시화 되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구속주이신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바로 구속사건으로 가시화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표현을 차용해서 바다에 길을 낸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라는 이런 표현, 여러분들 태평양을 둘러 갈라가지고 미국까지 어떻게 마른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일,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은 인생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은 무슨 일일까요? 출애굽 역사를 가리킵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과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물의 흐름을 역행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죠? 메뚜기를 몰아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낮을 캄캄한 밤처럼 만드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연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이 출애굽이 의미하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이 얼마나 획기적인 구원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전 일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의 일을 가장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46장 9절에 나타나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은 실제로 과거의 계시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이루실 진정한 구원이 너무나 커서 이전의 획기적인 그 구원도 마치 미미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더 이상 그것도 정말 구원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획기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따로 있다. 너희들이 경험한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 진정한 구원의 실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하여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모형과 그림자를 남겨두면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인생들이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노뱀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 작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세 때 이스라엘이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 높이 매달아 바라보는 자는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노뱀이 남아있었고 그냥 남아있었던 박물관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분향했다는 거예요.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조각, 누수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해서 그것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남겨두니까 뭐가 되어버리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열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노트르담 성당 불이 탔는데 그 가시멸류관 그 구하려고 뭐 소방관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구해냈다 그러는데 뭐 용담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참 코미디 중에 코미디죠. 예수님의 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래요. 그 별세라는 말의 본래 원어가 엑소도스거든요.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할 때는 제자들이 졸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건을 보고 거기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이런 사실을 헤아렸기에 더 이상 출애굽 사건이나 혹은 앞으로 있게 될 바벨론 사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여기에 주목하지 말라. 말하자면 모형과 상징에 마음을 두지 말라. 유대인의 실수가 뭐지요? 유대인들이 왜 종노로 했습니까? 실체가 왔는데 실체가 오면 그 다음에 모형과 그림자는 허물어야 되는데 실체를 못 알아보니까 모형과 그림자 안에 갇혀 있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기억은 하되 그분이 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하늘의 길을 낸들 못 내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요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창조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 자체를 우상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일을 기반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뭡니까? 출애굽을 모범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의 성격은 비슷하잖아요.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것, 출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의 1단계, 새로운 일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는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치욕의 역사의 종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여인의 우선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신다는 점에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새로운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일은 아니죠.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일은 어떤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 사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전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땅과 하늘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우스갯소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천국은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천국은 갑니까?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천국은 항상 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임해야 되면 그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뭐 다른가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해가 많이 있죠. 천국은 항상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새로워진 세상이 되면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뭘 가요? 여기 있죠. 그냥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여기가 신천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실체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새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 그 말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혼이 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나요? 아니잖아요. 돌아와가지고도 자신들의 집이나 짓고 성전 건축하는 일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눈먼 것, 병든 것만 드렸습니다. 좋은 거는 자기가 잡아먹고.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보세요. 두목들이, 두령들이 이방 여자를 가까이 했다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삶이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미래에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미래에도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 소망을 두면 오히려 허무할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래를 살아갈 삶의 주체인 우리의 인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기회가 주어진들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수없는 기회도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한 번 뭐 불치병에 걸렸다가 한 번 나으면 삶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때는요 좀 정신 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남아있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못하면 여전히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뭐 아버지 학교 뭐 고부 학교 뭐 하여튼 무슨 그 학교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하면 어떻게 되죠? 잠시 효과를 봅니다. 시간 지나 보십시오. 똑같아집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는 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방식으로서의 구원사건 이게 바로 새 일인데 이 새 일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이 죄 문제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청년들한테도 말했지만 호수공원에 그 호수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 이렇게 낚는 걸 금지하는데 누가 낚아갔는가 하면 그걸 제지하고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낚아갔어요.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검찰이 돈을 받고 사건을 구부리뜨리는데 어디에서 공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관리감독합니까? 저는 사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도 죽어가고 환자인 우리도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말을 듣고 하는 것도 한 면으로 보면 물론 제가 또 의술을 뭐 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약도 드시고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넓게 보면 참 그것도 무슨 소꿉장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가 사실은 그 병에 걸려서 죽는 일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종교의 속박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쓸데없는 두려움의 정세를 제거할 수 있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길게 만들 수 있고 영원한 나라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그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이 일이 얼마나 획기적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사야 35장 6절 이하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사막에 가면 왜 길을 잊어버립니까? 사막에는 따로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광야에 길을 낸다.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서주시고 그분이 구속주로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시고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친히 다 담당하시는 이런 방식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투영된 역사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진노와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그분께서 거룩의 속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분의 거룩과 공의 요구를 이루는 어떤 존재가 와서 그 거룩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만 그리고 그 이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야만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어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획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기 위해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일어나게 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출애굽 사건 때는요,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나일강에 물고기가 죽었어요. 다 피로 변했는데 살겠습니까? 다 죽었죠 뭐. 땅의 짐승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이 완성될 때는 짐승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살게 되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죽지 않는 해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입은 교회 공동체, 새로워진 피조물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21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 음악이나 예배 신학, 찬송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이 구절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속받은 사람은 다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다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뭐 찬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2장 8절 9절 뭐 잘 아는 말씀이고 1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적인 어떤 형식을 빌어서 부르는 무슨 노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함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어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결국은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바로 그 목적이 달성되는 바로 그 사실을 가리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찬송하게 하리함이라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이들은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자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잠시 살폈는데 그분이 서울음대 성악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은 찬양대 지휘를 한다든지 연주를 해서 교회로부터 페이를 받습니다. 뭐 30만 원씩, 뭐 50만 원씩 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자기 동료인 한 그 형제가 아이 그 교회 이제 봉사 못 하겠다고. 왜? 이렇게 물었더니 찬양대가 연주를 마치면 지휘자인데 연주를 마치면 목사님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참 찬양대 정말 좋지요. 보통은 칭찬하지요. 보통 하지요. 그죠?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를 거기다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찬송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속받은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신자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정말 받아 누린다라고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이면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번에 애썼다더라 잘했다더라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띄워주고 좀 격려도 받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일 때는 뭐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 자리나 이런 데서 굳이 뭐 이번에 누가 수고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의 의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분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그분의 은혜만이 교회 안에서 칭송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참된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표요 모형으로 아직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어져야 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될 공동체가 지금 신약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이 내용의 구체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저게 참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의 단체인가? 저게 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인가?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작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어도 실상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전심으로 노래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할 때도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고 좀 어리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도대체 이런 삶을 살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획기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필시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주고 자녀가 보여주고 그 열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면서 좁은 길을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우리 사는 우리 현상교회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주께서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는지 창조주요 거룩하니요 구속자의 왕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이 참되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이 빛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의 성품이 투영되어서 하늘 아버지 그분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께서 이름을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